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4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그럽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그럽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지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2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하나님 참 복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새로운 분들을 초청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마인드 강연을 통하여 또 마치고 2부 또 상담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주님은 이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올 후반기에는 그냥 한 번씩 교회에서 전체로 힐링 콘서트를 하다가 이제는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를 하면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박 목사님 말씀에서 오래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들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들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각 구역별로 또 부인의 팀별로 자체적으로 또 모든 행사들을 해낼 수 있고 또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달려갈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장년들이 또 구역장들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제가 홍콩에 있으면서 화상으로 말씀을 한번 전했었는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많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장년들의 구유는 깨끗하다고 근데 또 그 부분의 마음을 또 바꿔서 우리 구역장들이 마음을 모아서 구역별로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를 여러 지역에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뭐 적게는 뭐 20명씩 오는 분도 있고 또 5, 60명씩 새로운 분들이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냥 집회를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질 않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를 하면서 연극으로 또 음악으로 토크쇼로 가족이라는 주제로 또 아버지라는 주제로 또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참석한 분들 보면은 다들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끝나고도 2부 상담하는 시간을 갖기가 참 좋은 게 요즘 사람들 어디 가도 마음의 감동을 얻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은 많아도 근데 와서 기대 안 하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하니까 한번 참석해보지 하고 왔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또 마이크를 갖다 대면 다들 이야기를 잘 하셔요. 저도 한 곳에 참석해서 토크쇼 할 때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하여 또 아니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마음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 또 힐링 콘서트가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 연극팀에서 인천 시민연극제 가서 대상을 타고 그냥 상 탔다가 아니라 그걸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니까 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연극팀은 좀 힘들고 바쁠지 모르겠지만은 다들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거나 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놓아줘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재앙에 걸려들어도 풀어 놓아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는 거,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줘서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마치 나발의 목자들이 깨달은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 다윗이 우리의 담이 되어주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만 나발은 완고한 자였고 거만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담이 되어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떡과 고기를 줄 수 없다 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윗의 소년들을 보내버리지만은 나발의 목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담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주님이 또 이 교회가 내가 복음을 위하는 이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 안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것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저도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에 있던 신앙을 한다는 것이 왠지 구속을 받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왠지 내 삶을 잃어가는 것 같고 구속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내 인생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교회가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고 달려가는 동안 주님 우리의 담이 되어줬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나발처럼 다윗을 무시할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고 그 담을 아는 나발의 목자들은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고 또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주면 또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주시는 것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려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성경 말씀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 참 좋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또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고 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평범하게 쭉 신앙을 해나가다가 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 안 쏟느냐 그 차이가 아니고 어떤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고 죄사함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비는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 빌고 있는데 또한 신학에서도 성경에 없는 자범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자자를 써서 스스로 범하는 죄.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하는 죄니라면서 로마서 7장에서 명확하게 두 번씩이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범하는 죄가 아니다, 자범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 교리를 만들어서 원죄는 예수님이 씻었고 자범죄는 회개해서 씻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씻도록 만들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자, 이 복음을 하나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내 죄를 위하여서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역시 이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형제가 병원에 가니까 적혈구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백혈구가 많아지면 몸에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의심되는 게 혈액암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형제는 지금 아직 검사도 안 했고 결과도 안 나왔고 확실한 것도 안 나왔는데 암에 걸려가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한테 뭐라 하냐면은 계속 교제를 해주고 나면 또 돌아서 또 교제해달라고, 교제하고 나면 또 교제해달라고. 그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올라와서 내일 모레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왜 이제 그러하냐면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병일 줄 모르는데 큰 병인데 내가 믿음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이 올라와서 생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렇게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적어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병 이걸 내가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받는데 믿음이 가져지느냐? 믿음이 잘 안 가져지고 자꾸 형편이 보이고 자꾸 생각이 올라오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차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곤 나는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안 돼 있죠? 그렇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곤 나는 뭐라고요? 예,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에 이제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에 이제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면, 이 믿음을 터득하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성경 말고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간증을 한번 또 들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도 3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믿음의 비밀이나 다윗이 깨달은 믿음의 비밀이나 똑같은 믿음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여기서 신앙을 하는데 죄사함의 믿음의 비밀을 우리는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 죄사함에 관한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있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온전하다, 내가 의롭다, 죄 없다고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믿음의 삶을 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 형제가 혈액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아니 내가 병이 있는데 이상이 있는데 내가 이게 만약 혈액암이면 어떡하냐. 아,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도의 쓴다싱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지금도 인도는, 지금 인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가 힌두를 개종시켰다.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 가잖아요. 그 이분들이 우리가 세례식 하는 장면 사진들을 찾아냈는가 봐요. 우리 뭐 사이트든 뭐 블로그든 이런 데서 찾아내서, 아니 우리는 구원 받고 나면은 세례하는 거 당연한 일인데, 막 세례식을 함으로 인하여서 개종시키는 일을 했고 그 의식을 치렀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핍박을 받는, 그럴 줄 알았으면 세례식 안 할 건데 그랬어요. 한국 나와서 하든지, 뭐 세례식을 뭐 인도에서 굳이 안 해도 뭐 괜찮고, 세계대회 올 때 하든지, 뭐 우리는 세례식의 의미가 영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 예식을 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지금도 이제 이런 개종시키는 이 일에 있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IYF에 대해서 이제 비자를 안 내주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개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집안에서도 내쫓기는 일이에요. 쓴다싱의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개종을 해서 아들을 내쫓으면서 마지막으로 길을 떠나가는데 아버지가 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쓴다싱이 선교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나는 이 우리 아버지가 준 마지막 이 도시락 이걸 먹겠다고. 근데 사실 거기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나 힌두에서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개종을 하면은 죽이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아들을 도시락에 이제 독을 넣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쓴다싱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준 도시락을 먹고 팍 쓰러지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이, 아이 귀한 집의 아들이 여기 와서 죽었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다행히 쓴다싱의 마음에 그 믿음대로 그 독이던 도시락을 먹었는데도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디까지 어디서 전해지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믿음의 원리는 정확한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한 번은 인도 오리사에 거기도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인도 오리사에서 바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큰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그 힌두, 강력한 이제 힌두파들이 또 있습니다. 그 힌두들이 막 돌을 던져서 자매들이 돌에 맞아서 막 머리가 깨지고 막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집회를 하려고 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밤사이 와서 힌두들이 와서 그 무대를 다 헐어버린 거예요. 또 다시 만들어 놓으니까 또 무대를 또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집회 중간에다가 힌두 깃발을 하나 딱 꽂아놓고 간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이걸 건들고 여기를 넘어오면 이건 전쟁이다. 이건 이제 막 피를 흘리고 전쟁을 의미하는 전쟁 선포를 하고 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회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방 목사님이 그곳에 집회를 하러 가시는데 말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마음에 그때 이제 김수현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집회를 준비하는데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한다면서 하던데 아니 그래 믿음으로 하는 건 좋지만은 굳이 이렇게 막 핍박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종이 그 위험한 장소에 가시게 해서 되겠나. 근데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 지역에 있을 때였는데 서울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일요일 저녁 비행기로 출국을 하시는데 일요일 오후에 박 목사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인도에 잘 다녀오겠다고 전화를 하시면서 집회 이후에 사람들이 주일날 얼마나 왔느냐고 궁금해서 물어보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고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왔냐고 물어보시고 인도 잘 다녀오겠다고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은 왜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막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인도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 그 길을 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막 인도에 강력한 막 그 이제 힌두 주의자들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저 길을 가시는데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인도 집회에 다녀오셔서 이제 연합 모임을 가지면서 그때 목사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 목사님 마음에 저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하고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 다녀와서 물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군대를 움직인 거예요. 경찰 병력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무장 경찰들이 우리 집회하는 장소에서 호위하면서 이런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힌두들이 깃대를 꽂혀갖고 거기서 집회를 하면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그걸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정부에서 이제 무장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회 장소를 지키게 한 거예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물론 아무런 사고 없이 집회를 잘 치렀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인도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갈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주변에서도 집회를 좀 연기하고 좀 조용해지고 안전해지면 다음에 가면 어떻겠냐는 권유도 있었지만은 내가 굳이 그곳을 갈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병들어서 죽고 싶지도 않고 교통사고로 죽고 싶지도 않고 복음 전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 내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없다. 그 두 가지 목사님 마음을 이야기하신, 아, 목사님 마음에 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곳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저 마음이 계셨구나. 저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 내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없다. 여러분 그것처럼 내가 그 형제가 믿음이 안 생긴다. 자꾸 생각이 올라온다. 자기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아니면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내 생명을 취하여 갈 수 없다고 복음 전하고 살면 되는데 자꾸 생각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조석 간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따라서 일을 하는 그 차원이 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워지죠? 예.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인천교회에 이맘때가 되면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뭐냐면 앞으로 추워서 예배 어떻게 드리나, 이게 걱정거리였습니다.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냉난방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그 냉난방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아무리 AS를 받아도 고쳐지질 않는데 어느 날 어떤 새로운 분이 한 분 참석하셨어요. 제 아내가 그분 뒤에 앉았는데 이분이 앉아서, 또 이분은 몸도 이제 수술도 하고 몸도 안 좋은 분이었는데 그 우리 예배를 참석한 거죠. 우리 형사님들은 그 당시에 예배당이 춥다는 걸 아니까 무릎 담요에다가 막 오리털 파카에다가 거위털 파카에다가 막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예배 때 장갑까지 끼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 다 대비를 해왔는데, 아 이거 부인어, 이 부인어 요즘 어디 가면 추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입고 옷을 입고 왔다가 예배 시간 내내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얼마나 추웠으면 그걸 입 밖으로 또 말을 했고 제 안에 그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싸워야 되겠다, 삼성하고 싸워야 되겠다. 왜? 아니 새로운 사람이 와서 추워가지고 마음 닦고 가는데 이 냉난방 시스템을 매덕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싸웠지요 보면은. 그래서 본사 AS에 전화를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담당자가 막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아니 TV를 하나 사도, 세탁기를 하나 사도 AS 신청하면은 기사가 와서 고치고 가면은 뭐라고 전화 옵니까? 고객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거는 하는데 왜 이거 매덕을 들어서 공사했는데 아예 고객님 서비스에 만족 못하면 만족하도록 또 해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 없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러길래 제가, 야 이건 틀림없이 뭔 비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본사 감사원에다가 글을 한 자를 썼어요. 세 줄밖에 안 썼어요. 짧게. 이거 뭔가 이거 비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만 본사에서 이제 나온 거죠. 비리가 있다 하니까. 그래서 본사 직원하고 큰 소리 쳤던 그 사람 담당자하고 우리 측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또 마침 그때 LG 에어컨 이거 설치하는 전문가인 포항의 서상근 형제님이라고, 마침 송도의 포스코 아파트 그 14동 전체 다 에어컨 냉난방 시스템 갖추는 그 공사를 맡아가 왔는데 전문가잖아요 보면은. 그 탁 LG 잠바를 입고, 사실 LG 직원도 아니에요 보면은, LG 잠바를 입고 이게 시스템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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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본사에서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전문가가 이거는 공사할 때 이건 뭔가 빼먹고 잘못된 어떤 시스템 배치나 뭐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있는 걸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삼성에서 이 공사를 한 업자한테 모든 책임을 넘겨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게 그 업자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망하지. 그 업자가 망했으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본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가 책임을 진다고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그걸 9천만 원어치 되는, 기계값만 9천만 원어치 되는 장비를 우리한테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서 달아놨는데 지하에 가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저 달아라 하니까, 달아달라고 하니까 이 시설비 다는데 이거 설치비가 들어가니까 아직도 이제 그 비용을 여기까지만 해주고 이제 그건 이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지 그냥 놔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냉난방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겨울이 와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삼성에서 우리한테 이런 서비스를 잘해줘가지고 제가 어디 가든지 이 말을 하거든요. 삼성은 그래도 본전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삼성이 자기 회사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해준다는 걸 광고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삼성이 우리가 이뻐가지고 이걸 해준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 단체, 우리 선교회 단체 전국에 몇백 개 교회가 있고 이런데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이게 잘못해놓으면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다 손상이 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 이름을 위하여서 한 거지 인천교회가 좋아가지고 해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자기 회사 이름을 위하여, 이 회사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전에 업자가 아마 돈을 좀 더 남기려고 떼먹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와서 딱 보더니만 이 큰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들이, 제대로 갖춰야 될 것들이 안 갖춰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업자가 경비를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뭐 빼먹은 거다. 그래서 사실 그 빼먹은 거는 미비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 때문에 삼성에서 이거는 관리 감독을 잘못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자기 회사 이미지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서 9천만 원치나 되는 장비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본사에서는 야,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이름이 욕을 먹겠구나, 그러면 이 고객들이 만족할 만큼의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이미지에,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삼성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고맙게 생각하지. 아, 삼성은 자기 이름으로 이 제품을 팔았는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9천만 원씩 되는 그 장비를 주면서까지도 자기 회사에 그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구나. 그게 이제 자기 회사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큰 회사들은 자기 회사 이름을,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가치, LG라는 브랜드의 가치, 이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데 이 브랜드의 가치의 어떤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건 그냥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주가가 하락하면은 뭐 몇조 원이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 버렸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겠나 안 베풀겠나 이걸 따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었던 그 형제가 왜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잘 살고 교회 일에도 또 전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힘있게 달려가고 막 이런 삶을 살면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서나 복음 앞에서나 뒤로 물러나 있는 삶을 사니까, 야, 내가 믿음으로도 안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교회 앞에도 내가 마음 쏟아서 복음일도 안 하고 이랬는데 이런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나, 이런 내게 하나님 나를 돕겠나, 이 마음이 드니까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예, 사단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의 부족한 행위를 들고 나옵니다. 야, 네가 그 모양인데, 네가 신앙도 안 하고 믿음도 안 살고 네가 엉망인데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겠어? 하나님 너를 돕겠어? 너에게 역사하겠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계속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아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점점 빠져드는 것처럼 생각의 늪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의 늪에 빠져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하고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니,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 이 영역에 가면 내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역에 딱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 행위가 어떠하냐,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이 허물이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다윗의 마음에는 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고 쫓겨 도망가면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를 떠났다가 오랫동안 떠나 있던 어떤 형제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간증을 쭉 하시는데 자기가 한 번씩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최근에 우리가 교회 소식을 교회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형제님도 소식을 늘 받으면서 답장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리고 인터넷에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안 들었대요. 아니, 네가 신앙도 안 하고 네가 교회 나갈 것도 아닌데 말씀 들으면 못하냐.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이나 한번 듣자고 말씀을 들었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나고 내가 연락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 답장을 하고 연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사단은 참 강교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빛 가운데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놨는데 이 형제님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야, 네가 신앙도 안 할 건데 네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네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말씀 들으면 뭐해? 무슨 소용이? 이론적으로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력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의 세계가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신앙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믿음의 한계까지만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만 가고 그 이상의 세계를 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이 말씀은 곧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맹세했느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의 의미는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것 이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자꾸 생각이 올라오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그 신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해도 생각이 올라오고 또 흔들리고 자꾸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에 큰 안위를 얻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길은 내가 믿음을 갖는, 내 믿음을 갖는 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길이냐? 그 길은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이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자기를 가리켜서 약속을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자,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이 없냐 이걸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로 보증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요. 오래전에 헤어진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그 고향 친구는 큰 회사의 사장이 돼 있고 자기는 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길거리에서 만나서 야, 이 친구야, 너 오랜만이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아유, 그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다고. 근데 그 친구가 야, 내가 오늘은 내가 약속도 있고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내가 시간이 없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체크북을 꺼내가지고 탁 사인을 해주고 우선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사라고 쓰라고 준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의 거기에 금액이 적혀 있고 그 사람의 사인이 돼 있으면 이걸 들고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천불이면 천불, 오천불이 오천불, 거기에 정해져 있는 액수만큼의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 수표가 뭔지 압니까? 백지 수표는 액수를 안 적고 사인만 해가 주면 자기가 그따가 액수 적으면 그만큼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그 수표를 줬어요. 은행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만큼의 돈을 얻겠죠. 근데 그 당시는 은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익숙지 않은 옛날이었기 때문에 이 거지가 그 친구가 준 수표를 받아들고 은행에 가면은 이만큼의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어슴풀에 들어서 아는데 은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당시 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들만 드나드는데 이 거지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 은행에 가면 은행 수위가 쫓아내겠다.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은행 문 앞에까지 갔다가 아이고, 저긴 다 돈 많은 사람들, 옷 잘 입고 저 부자들, 저런 사람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뭐라고 해야겠나? 이 거지가 냄새나게 왜 여길 왜 왔냐고 당장 쫓아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럼 몇 번 은행 문 앞에까지 갔다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고 아예 뭐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주간 그냥 또 어렵게 살다가 다시 친구를 만나지 하고는 결국 은행을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친구와 약속된 날에 친구를 만났어요. 사장 친구는 충분한 돈을 줬으니까 이제 옷도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신발도 새 신발을 신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거지꼴로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친구가 도박에 빠졌나, 마약에, 왜 그 준 돈을 다 탕진했다고 생각한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주간 만에 그 돈을,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다짜고짜 야, 이 친구야, 내가 준 돈은 어떻게 하고 이 모습으로 나타났냐고. 그리고 그 거지가 자네가 준 그 수피아 여기 있지 하면서 그걸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야, 이 돈을 왜 안 찾았냐고. 그가 솔직히 이야기하네. 나 은행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내가 이런 차림으로 거지꼴레가 가면 당장에 은행에서 나 쫓아낼 것만 같고 무서워서 은행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장 친구가,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은행은 자네 모습 보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인되어 있는 내 사인을 보고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네 믿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인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거기에 보증까지 했죠. 그걸 보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신앙도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살고 육신적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이건 거지가, 야, 내가 지금 이런 거지꼴로 하고 은행에 가면 나에게 돈을 주겠나? 나를 쫓아내지 않겠나? 이 생각하고 똑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야, 내가 맹세로 보증을 했는데 맹세로 보증한 그 보증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지, 시원찮은 여러분 믿음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인 줄 알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줄 알고 죄 안 짓냐고, 죄 안 짓냐고, 죄 짓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도우신다,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모든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사실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신령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한 것,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되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내가 번성할 수밖에 없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관을 러시아가 얻어갔는데 거기에 계약서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버렸대요. 사실 통역을 해보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 CLF 목회자들이 많이 왔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제일 자신 없는 게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그냥 뭐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통역을 할 때 숫자를 계산하려면은 단위도 틀린 데다가 그 통역 안에서 그거 생각하면 다른 통역을 잊어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통역하는 자매가 보니까 옆에다가 숫자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적어가지고 그 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뭐 10만, 100만, 1000만, 억 단위로 해가지고 쭉 숫자표를 가지고 그 수첩에다 그걸 적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아마 러시아어 통역하면서 그 숫자를 잘못 통역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계약상에서 그걸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러시아에 돈 빌려줬다가 돈 제대로 못 받고 뭐 헬기로 뭐 준다하고 뭐로 준다고 쓸모도 없는, 운영을 하려면 부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호환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하고 또 호환이 호환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로 맹세를 해도 그 맹세는 하나님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내가 너로 반드시 복주며 복을 주고 너로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참 하나님 실수하셨다 실수하셨어 그러고 사세요. 그냥 믿음 없이 믿음 안 생긴다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참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실수하셨지,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로 반드시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참 실수했네 하나님, 그냥 그래 사세요. 그냥 믿음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가지고 반드시 복준다고 했는데 차라리 믿음 갖고 사세요. 보면은 내 믿음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믿음 가져도 소용없어요. 내일 모레 또 없어질 건데요. 뭐 조석 간에 변할 건데 뭐 아침에 믿음 있어 저녁 되면 또 믿음 없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내 마음은 자주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가 가서서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배를 보면 배가 정박을 하려면 닻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물결은 늘 움직이고 배가 흘러 떠내려갑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인천에 보면 이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서,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배가 그냥 그 자리에 정박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조수 이제 날짜에 따라서 물때에 따라서 밀물과 썬물의 그 차이가 이제 큰데,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하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그것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배가 멀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걸 붙잡아주는 게 뭐냐면 닻인 거예요. 닻을 내려놓으면 배가 물결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자, 우리 영혼의 닻과 같은 게 뭐라고요? 영혼의 닻과 같은 게 뭐라고요? 19절 무엇이 우리 영혼의 닻과 같아 했습니까? 자, 이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영혼의 닻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결국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그 다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닭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우리 앞에 많은 눈앞에 형편이 보여집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나, 이런 나에게 역사를 하시겠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시겠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일하시겠나, 많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을 따라 흘러떠내리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혼의 닭과 같은 것이 이 소망이란 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의 닭과 같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에 떠내려가 버리고, 형편이 보여지면 형편 따라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영혼의 닻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닻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일을 하셔야 되고 나를 복되게 하셔야 되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 깨달은 것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다시 이사야 43장으로 돌아오십시오.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의를 나타내라. 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자, 하나님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요, 저런 죄도 지었고, 이런 악도 지었고, 이런 잘못도 했는데요, 아니 나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만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할 걸 믿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기억지 않는 하나님이 내 육신적인 거 기억하겠어요? 내 허물 기억하겠어요? 아니요, 기억지 않습니다. 문제는 스스로의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전의 일은 내가 육신적이었던, 내가 교만했던, 강팍했던, 대적을 했던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는 거예요. 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너 어제도 육신적이었고 지금껏 육신적이었는데 너 뭐 오늘 달라질 게 있겠어? 내일 뭐 너 별 수 있겠어? 그래서 늘 육신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을 따라서 일을 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맹세로 보증한 하나님,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전 일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의 죄만 기억지 않는다고 믿지 말고 내 허물도, 내 육신적인 것도, 내 교만한 것도, 내 대적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어제까지 육신적인 사람인데 뭐 오늘 달라질 것이 있겠어? 네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오늘 뭐가 달라지겠어? 예, 내가 나를 바꾸려면 달라질 것이 없겠지만은 주님이 새 일을 행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맹세로 여러분을 향하여 보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맹세로 보증한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도 오늘도 내게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구나. 내가 어제까지 육신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네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서 무슨 영적인 게 나오겠어? 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건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맹세로 보증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하여 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맹세로 보증하셨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없어서 금방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에 휩쓸려 버리고 형편이 보여지면 형편에 우리 마음이 떠내려가 버리지만은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또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치 못할 이 사실을 위한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 영혼의 닭과 같아서 생각이 올라오고 형편이 보여지고 내 모습이 보여져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믿음 말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